안에서 갇힌 때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갖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에 흥분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향해서 살도록 당신은 우리를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 이 고백은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알기 전까지 우리는 삶에 대한 불안과 근심,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누구나에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자신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에게만 삶에 대한 의미와 또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인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안식은 당신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에게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교회가 힘써 지키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만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무엇이 그 하나님을 깨뜨릴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됨을 깨뜨립니까? 집안에서 하나됨 깨뜨리는 건 뭔가요? 거의 깨진 적이 없으시죠? 잘 모르시죠? 이제? 늘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네, 네. 대부분은 뭐 돈 많은 분들은 돈이 문제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주로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서 깨뜨리기도 하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깨뜨리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깨진 교회를 안 봐서 이 대답을 못 하시는데 아주 사소한 것으로 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 때 새벽기도 때 찬양을 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진 적도 있어요. 네. 새벽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 가사가 나올 때 기도할 때 이게 가사 때문에 내가 기도가 끊어지나?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의해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분열이라고 제가 이제 텍사스 살 때 정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황당하게 그런 이유로 깨지기도 합니다. 네, 이제 결국은 그거 뭐냐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자기의 안에 있는 욕망에 표출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을 어떻게 누르고 욕망을 표출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것인가 반대로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건 죄의 문제고요. 긍정적인 것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입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눴죠. 첫 번째는 어떤 부르심입니까? 구원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의에 대한 부르심, 두 번째는 거룩에 대한 부르심, 세 번째는 영화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거룩을 이뤄가는 것에 대한 부르심, 성화에 대한 부르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영화에 대한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의 하나님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뤄가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거를 다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어떠한 성품을 변화시켜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평안함, 인내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것들을 다 바꿔가면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오래 참게 해주시고, 또 겸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겸손히 하시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성품대로 하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는 성품이 어디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한번 죽어봐야 그 죽고 난 뒤에 다시 거듭난 성품을 하나님 쓰시지, 원래의 것으로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오래 참는 거 누구나 오래 참죠. 누구 기준으로? 예, 자기 기준으로. 예, 자기 기준의 오래 참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기 기준의 오래 참음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오래 참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누구나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기준으로? 네, 자기 기준으로. 네,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자기 기준의 겸손함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 아니라, 인내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그 기준에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오래 참음, 사랑, 평안, 네, 그 인내를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목표 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그래서 예수님 짜리로 된 거예요. As much as Jesus Christ.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맞나요?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사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그 소망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 하나됨을 하신 것,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한 단어를 통든다면 계속 동일하게 들린 단어가 있어요. 하나죠. 하나. 그죠? 하나. 몸이 하나, 성령 한 분, 한 소망, 주님 한 분, 믿음 하나, 세례 하나, 하나님 한 분. 하나예요. 근데 동일한 신앙 고백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먼저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이해해보면 일곱 가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가지 하나됨.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주로 7자나 3자, 10자 쓰는 거는 완전한 수잖아요. 네, 에베소서에 쓸 때 아마 바울이 그런 걸 계산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한 7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4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바울이 성령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요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뤄가는 그 근본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몸이 하나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한 몸을 이야기할 때 그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교회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머리 대 우리의 몸됨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로 하나의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 하나는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들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우주적 교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 안에서는 무슨 교회라고 하죠? 이거를 유형교회 또는 지역교회 이렇게 말해요.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도들부터 해서 2000년 동안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야만 그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구원 얻습니다 할 때 그 교회는 자 무형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유형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참석하는 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우주적 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쪽. 그냥 이쪽 그러면 됩니다. 네, 이쪽. 네. 네, 무형교회, 우주적 교회, 주님께 속해 있는 그 사람들만 구원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여기에 속해 있는 것 중요하지만 이 지역교회를 소속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주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내 주님의 머리 되시는 입장하고 내가 몸됨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은 지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또 어디 교회에 속해요? 네, 우주적 교회 그리고 유형교회가 아닌 무형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 한 몸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에 갔을 때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찾아가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 같은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 같은 몸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는 말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이 형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에 속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옮기는 게 없는데 늘 교회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섬기다가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곳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형제 공동체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한 몸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라고 하실 때 예,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실 때 성령을 통하여서 이 하나됨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성전된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 주님, 한 구원자, 한 교회, 한 아버지, 하나의 성전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는 같은 성령을 고백해야 돼요. 네. 제가 고백하는 성령과 여러분의 고백하는 성령이 같은 분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같은 토대 위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뿌리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뿌리에 있는지. 자, 세 번째 또 하나 되는 것은 하나의 소망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근본적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소망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그게 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는데,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부름받았는데 아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잊지 않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소망을 지금 바울은 한 번 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네, 구원과 의로 부르심. 두 번째는 성결케 함의 부르심. 세 번째는 예, 영화롭게 하는 부르심.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나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내가 오늘 하루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또 죄된 모습으로 죄인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다고 나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어떤 소망은 내가 의롭게 되는 거냐 소망.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건 소망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될 거에 대한 소망을 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 여러분 소망이 있다. 네.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정말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네.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현실이 다 풀리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 네. 세상에 뭐 뉴스만 틀면 뭐 세상 그렇게 살겠습니까? 뉴스만 들어갖고 뭐 이쪽에서 전쟁 터져, 이쪽에서 재난 터져, 이쪽에서 뭐 살인 네. 뭐 전뒤 사람 죽였다고 하고 뭐. 네.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맨날 불안 가운데 살고. 네, 경제적인 얘기 들어보면 맨날 뭐 한 번도 경제가 잘 된 적은 없어요. 경제 뉴스 들어보면 맨날 뭐 잘못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지 않게 하시는 것은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삶에 대한 방향을 알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소망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기독교가 예정론이지만 이게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운명론과 예정론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정론 안에 운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운명과 예정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정해져 있다는 것 똑같아요. 운명도 우리의 삶의 끝이 정해져 있고 예정도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운명론에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가는 게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예정입니다. 예정돼요. 우리가 그 끝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저는 알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안다고 해주세요. 네, 기독교는 알아요. 근데 모르는 안 믿는 사람 모르는 거지. 저는 예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제 끝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 가운데 영화 가운데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끝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스텝 바이 스텝 그 스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정,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게 있다. 그래서 저는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정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거라고 성경에 다 써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다 써놨어요. 그걸 믿으시고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됨에 대해서 4장 5절에서 한 주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딱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릴 때마다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세이비어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로드로는 고백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로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자로 우리가 죄인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데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다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죠. 근데 삶은 내가 서번트로, 슬레이브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주님을 고백할 때는 주님이 나의 로드시라면 내가 나의 삶에서 내가 주님이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서번트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번트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이란 진리의 구조를 이해하기에는 객관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요. 진리의 그 구조를 이해하기에는 또는 내가 그것을 믿는 나의 주관적인 믿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의학자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트루스 페이스 또는 세이빙 페이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노티스예요. 아예 한꺼번에 하면 노티스요, 어세스스 하나는 피데아리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는 노티스야는 노티스 뭐 영어로 하면 노티스겠죠. 근데 지금식으로 하면 날리지를 얘기합니다. 인텔리전, 네,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어슈어런스, 내가 얼마나 확신하는가. 아니요, 더 중요한 건 이건 동의예요. 네, 이 표현. 동의를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동의에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야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동의하는, 세 번째는 내가 그것에 확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믿음의 구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예, 어떠한 믿음, 자, 뭐 어떤 진리가 먼저 필요할까요? 아주 그걸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것이 왜 필요한가? 그건 우리가 죄인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가셨는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내용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셔서 그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가. 이런 거를 아느냐, 이거.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동의를 해야 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제가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근데 이걸,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네,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잊지 않고 정확히 여러분 알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분한테 가서 또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이고 내가 살아남의 핵심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며 왜 주님이 꼭 살아나셔야 하는지를 여러분 삶으로 좀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물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살아나셨어야 하는지, 나는 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네. 우리 그것만 한번, 구분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으로도 여러분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기로에 100년을 시키는데요. 네. 근데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핵심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 핵심. 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1년 내내 강조했던 부분인데. 네.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일단 죄는 뭐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죄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표현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다고 허무셨다는 것은 허물고 우리를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성전에 가로막혔던 첫 이 장막, 이 천막이 이 막이 끊어졌잖아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서로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거룩하지 않은 곳을 서로 분리시켰던 것을 허물고 하나되게 하셨고 모든 곳을 이제는 하나된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그 안에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네. 누가 그냥 탁 찔러서 물어보면 즉각 대답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죽었습니까? 당신은 왜 살아났어요? 당신은 왜 죄인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십자가의 사건이 대체 무엇인지 그렇게 십자가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구성요건이 첫 번째는 암 노티스, 두 번째는 동의, 어시오런스, 세 번째는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내 순종으로 살아가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구성하는 정확하게 구성되는 요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세례에 대한 겁니다. 세례. 네, 세례라는 것은 육적으로 죽음도 있고 영적으로 죽음도 있죠. 세례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의 세례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의 세례는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누구와 함께 죽었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하나는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앞에 나와서 세례의 행위를 회중 앞에서 하는 거지 그걸 신앙으로 먼저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욱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4장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게 의견이 약간 갈리는데요. 만유의 아버지는 모든 우주 만물의 아버지라는 뜻도 되고 근데 특별히 바울이나 이런 신앙인들이 사용할 때는요. 그 만유의 아버지라고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청칭을 얘기하는 만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이분이 만유 위에 계신다고 할 때 만유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전능한 자의 위치를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네. 오버 더 월드.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오버 더 월드. 근데 또 하나님께서 오버 더 빌드만 하는 게 아니라 만유를 통일하시고 할 때 이 통일하는 단어가 원래는 전치사 through예요. 네.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통일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전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소부재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어디도 안 거신 데가 없고 다 모든 것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거는 만유 안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내재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버네이트를 갖고 계셔서 만유를 다 다스리시기도 하고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늘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습니까? 네. 삶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신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전능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알아야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거를 실행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되신 분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과 적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기능을 선포하며 사시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 다시 먼저 나누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고백할 신앙은 이 구원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계획하신 분이에요. 창세전에 그거를 계획하신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계획하셨어요. 언제요? 창세 전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종된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에 대해서 실행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과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함을 갖기를 바라고 이 구원의 확실함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구원의 반응을 듣는 순간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25살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왔어요. 25살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사람들마다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그렇게 구원받았냐고, 당신도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었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냐고, 예, 그걸 같이 고백하고 나눌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 여러분 그런 구원의 감격이 더 많아지죠. 그 왜 기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당신 안에 있는 성령과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당신 안에 있는 성령과 서로 교감을 하면서 하나의 이제는 유너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제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아버지 같은 주로 하나로 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정말 내가 형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안에 막힌담이 없어짐을 그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이걸 잘 못 느끼신 분은 뭘 해야 되냐면 나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네, 나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아직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를 해보시니까 그분이 돌아오는 그 순간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정말 기쁜 일인지 말 못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 있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걸 고백하고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매일마다 극복해가는가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존 오웬은 이것을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죄 죽이기 훈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신자 안에 내주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인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 부족한 네,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이 매일마다 어떻게 뇌 안에 죄를 죽여가는가 여러분에서 훈련하며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는 것. 4절부터 6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 예, 하나예요. 성령이 한 분, 몸됨도 한 분, 공동체도 하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예,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 하나예요. 근데 하나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유일하다는 뜻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는 유일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주된이 한 분이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주님이라는 유일한 통로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통로 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되시고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셨습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Only 네. Through me 나를 통해서만 네. I'm the way, I'm the life, I'm the truth 얘기하셨단 말이죠. 네. Without me you don't have any salvation. 못 받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We don't have access to God. 못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 Only예요. Only.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배타주의적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 배타예요. 배타적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건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유일한 진리니까. 우리의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 배타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배타주의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배타적이라는 것과 배타주의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배타주의는 이즘이잖아요. 이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 내가 이거 모르니까, 내가 이거 모르니까 무조건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화나 정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이것도 다 무시하고 이게 모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일단 주의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철저히 상대방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진리가 배타적이지만 우리의 행동은 배타주의로 나가시면 안 돼요.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증거하는 건 베타주의예요. 말로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베타주의예요. 베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읽는 그 말이 나의 행함으로 하나하나 섬겨지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증거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롭게 그리고 긍휼을 그의 삶을 이해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철학은 약간 실존주의적입니다. 네, 기독교 대부분은 네, 실존주의를 싫어하는데 네, 실존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거잖아요. 네, 내 삶이 하나님의 본질보다 앞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실존적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저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갖고 있는지.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배타주의에 안 빠지려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옳은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옳은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배타적입니다. 왜?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저희 이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배타주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실패하는 아주 아주 간단하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아버지는 늦게 믿으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믿으셨고 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저 교회를 가기 위한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술집 있으면 내가 술을 거기서 먹으면서 가겠다. 그래도 날 가게 할 거냐. 어머니가 예스 오케이 하자 그랬어요. 정말 농담 말이에요. 아버지가 술집마다 들려서 술을 마시면서 먹고 교회당 가서 쓰러져 자고 그러고 가셨어요. 어머니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고 난 뒤에 3년인가 4년쯤 후에 회심하셔가지고 지금 장로 되셔서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술 먹고도 교회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알았던 거죠. 무엇이 더 소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론 우리 아버지 잘못했죠. 좀 예의가 없는 거지. 컬처가 있던데. 네, 우리 아버지지만 참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베타, 이 복음에 대한 진리성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런 얘기 해주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 살아있는 분의 간증이니까 제가 이해한 거죠. 그걸 정말 실현을 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술 먹고 교회 온다고 해봐요.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살아가는 산영으로 구원한다는 것이. 세 번째.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존재의 영역 가운데 주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거다. 하나님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삶의 부분에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다른 이야기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드러내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좀 멋있는 표현으로 해서 아브라함 칼보 박사 이야기를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역 주권. 하나님의 영역이 모든 주권 가운데 함께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표현입니다. 영역 주권이에요. 칼보 박사는 신자 개개인들이 바쁘게 일하는 삶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개인적인 경건의 장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카이퍼가 정말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것,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 역성을 추구하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세주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구세주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주제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외쳐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공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공간이 다, 모든 삶의 영역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배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외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데 각기 다 뭐 똑같은 자배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다 다른 자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잡만 다르지 그 잡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역할이냐 무엇이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철저하게 자신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영역,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행하시도록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그 정말 특권을 타고나신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찬양은 찬양대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또 토요일날 우리 노시영 집사님과 우리 정기훈 장로님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또 드러나는 거고, 치과 선생 치과고 뭘 무엇으로 여러분 그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부름받은 분들은 제발 잘하세요. 네? 돈 좀 많이 버시고 돈 많이 버세요.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희한하네. 이상한 교회야. 아니 돈 버는 게 뭐가 될 것이에요. 돈을 잘 벌어야 돼. 문제는 내가 경제적 영향을 받았는데, 경제적 영향을 부름받았는데 내가 그 돈을 버는 법을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는 칼빈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그 섭리와 이렇게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경제에 부름받았으면 경제적으로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입에 풀칠밖에 못한다 고민 열심히 하세요. 아닌 거예요. 다른 걸 하세요.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하나님 부름받으신 거예요. 내가 법으로 내가 부름받았다. 정의롭게 해야죠. 정말 정의롭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점점 더. 내가 행정적인 역할을 받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네, 우리가 성과 속이 나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이제는 속이 아니라 성이 돼야 돼요. 거의 거기가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영역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 중에 또 도하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였어요. 이게 영어로는 이코노미인데 오이코스의 노모스거든요. 오이코노미가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 에코시스템 아니에요. 네, 원래는 에코 플러스 오이코스인데 그 줄여갖고 에코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생태계. 하나님이 오이코노미아, 노미아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 집을 다스리는 법을 경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생태라는 뜻을 쓰기도 하고 경륜, administration 말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모든 걸 다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칙을 만들어내시고 법칙을 운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치명을 주기도 하고, 네, 이 진성미와 이 지정의를 다 사용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그거를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코노미아 정말 그게 영역주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역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가, 하나님이 나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는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똥을 푼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싫어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똥을 푸는데 똥을 튀는 게 잘못이지 똥을 푸는 게 잘못이 아니다. 똥을 푸는 스킬을 잘 연마해서 똥을 정말 잘 푸고, 네, 그거를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불쾌감을 주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이지. 그런데 똥을 푸는데 흘리거나 게을리한다거나 냄새난다고 피한다거나 이건 잘못이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죠? 똥 푸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똥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마하고 잘 푸느냐를, 근데 내가 거기서 게을러가지고 그 일을 잘 못하면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이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역주권은 우리의 삶의 영역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스포츠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유의 주제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은 첫 번째가 우리의 소명의식이고 부르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입니다.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컨페션하는 거예요. 그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고백을 한다고 할 때 헬라어로 호모 로게오라고 했습니다. 호모는 같다는 뜻이고 로게오는 말하는 거예요.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서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 게 호모 로게오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호모 로게오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눴던 일곱 개의 하나됨, 하나께 하나, 일곱 개의 하나, 원, 유닛, 예, 이것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 이름에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